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고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뿌려졌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뿌려졌고 마지막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백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여러 비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야 다른 모든 비유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푸는 마스터키와 같은 비유입니다. 천국 시민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떨어질 때 어떤 태도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 한마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원리편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불 비유와 폭풍 속의 사건은 실천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원리편, 오늘 본문은 실천편. 바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듣기만 하고 열매가 없는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이고, 듣고 순종하여 결실하는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나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함께 묵상하며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로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직후에 오늘 본문 16절 등불 이야기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16절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등불은 오늘날처럼 화려한 이런 LED 등불이 아니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투박하고 작은 그릇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양이었어요. 그 그릇 자체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름이 채워지고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 그 등불은 존재의 이유, 존재의 가치를 찾습니다. 어떤 등불은 크고 어떤 등불은 작을 텐데 그 모양과 공간, 등경의 위치, 등경의 위아래 높낮이에 따라서 그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춰지는 빛을 보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치 등불과도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세요. 등불 같은지 안 등불 같은지 한번 보세요. 다 등불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반짝반짝 빛나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그릇이고 내 역할은 내 안에 있는 빛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고 투박하고 못난 이 그릇이라도 괜찮습니다. 주인 보시기에 멋지게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등불,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거기서 나오는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불이 다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그 빛은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절대로 숨겨질 수 없는 그 빛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입니다. 등대가 사방으로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은 등대의 사명이에요. 등대의 기능이 빛을 쏘는 것이듯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야 할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깜깜한 밤중에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에도,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도 등대의 역할은 오직 한 가지, 빛을 바라는 것이죠. 바다의 배들이 등대가 쏘는 빛을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등대는 빛을 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등대는 빛을 쏩니다. 내 안에 계신 진리와 생명 되신 빛,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면 그 생명력은 반드시 우리 몸 바깥으로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주방입니다. 주방. 알아보니 주방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난대요. 여보, 이거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 이래? 여러분, 냉장고에 저 좀 곰팡이 핀 음식 좀 치워야 되지 않아? 주방에서 이런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갈등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냐 하면 사무실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 대리, 저기 가서 이것 좀 프린트해와. 이거 쓰레기 좀 저 쓰레기통에 버려. 사무실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난대요.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고통받는 이웃들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라는 빛을 투과시키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을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등불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유지하는 비결이 있어요.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있는 등불을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것은 마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등불에다가 기름을 채우듯이 내 영혼 속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말씀의 기름을 채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듣되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듣는 게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주인의 명령으로 듣는 거예요. 여기서 삼가라라는 단어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너의 마음밭을 잘 관리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받는 좋은 땅이 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무서운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세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그 마음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더욱더 깨닫게 되지만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자는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까지도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는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등불된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좋은 땅으로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인내로 결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있는 사람은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요.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자들은 그것마저도 빼앗겨버리는 어둠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방문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가족을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혈육의 가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정의하세요. 씨 뿌리는 좋은 땅 비유부터 시작해서 등불 비유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순종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가족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결실하는 좋은 땅, 좋은 등불이십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의 삶으로 온 세상에 빛 되신 주님을 드러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빛 되신 주님을 드러내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일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두 번째로 그 믿음이 주님께 있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께 있는 믿음. 어느 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십니다. 바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고 배를 저어서 가고 있습니다. 고단하셨던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차오르고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뭐라고 하면서 깨웁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베테랑 어부들이 죽겠다고 합니다. 수도 없이 그런 풍랑을 만났을 베테랑 어부들이 죽겠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잔뼈가 굵은 우리도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저의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진리가 하나 있죠. 폭풍이 일어난 그 배 안에 천지의 주재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지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님이 변하신 게 아니죠. 잠에서 깨신 주님은 귀신을 꾸짖고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듯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즉시 잔잔해졌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단순히 훌륭한 스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표적이죠. 기적을 넘어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뭔지,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말을 합니다. 우리 2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문제는요, 풍랑의 크기가 아닙니다.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위로하는 대신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제자의 길을 내가 헉헉거리면서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나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아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자책하고 비관할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 있냐고 물으시니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방향을 재설정하지 않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인생이라는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국 본향에 들어가기까지 그 항해의 주인 되신 선장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했을 때 바람과 파도는 당연히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있었어요. 순풍일 때도 있었고 폭풍 중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언제든지 변함없이 배의 키를 잡으시고 선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죠. 선장 되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믿음의 위치가 발견되어야, 밝혀져야 할 때입니다. 나를 뒤엎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에 믿음을 두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믿음을 두느냐? 이것을 이런 이미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닻을 폭풍 가운데 던지느냐? 아니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이 믿음의 닻을 던지느냐? 우리는 폭풍 가운데 던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마다 예수님께 믿음의 닻을 던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보니까요,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새 찬송가 441장 4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는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영원토록 내 안에 이 배 안에 선장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기쁨 넘치네.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의 문제는 위치의 문제고 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치의 문제이고 거리의 문제예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에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을 포괄합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적인 면에서는 시작. 지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요 그리스도라고 확신합니다. 의지적인 면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심합니다. 감정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오는 큰 기쁨을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전인격적인 믿음의 위치는 우리 주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의 거리는 예수님과 가깝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할 주소는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의 믿음의 주소는 예수님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믿음의 근원 되시고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배와 그물과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죠. 또한 신뢰하는 만큼 순종합니다. 조금 신뢰하면 조금 순종해요. 크게 신뢰하면 크게 순종합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위태롭게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 주님, 저의 믿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늘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두 가지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의 삶. 하나는 일상 속에서, 하나는 위기 속에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 속에서는 나는 죽고 나는 감추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비추는 삶을 살아갑니다. 일상 속에서는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위기 속에서는요.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선장 되신 주님 곁에 꼭 붙어 있는 삶을 통해 믿음을 드러냅니다. 믿음의 등불을 증거하고 믿음의 닻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우리 교회, 우리 목장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만 하느냐. 아니면 너희 등불을 밝혀서 나를 드러내고 있느냐. 너희 교회는 불평만 하고 있느냐. 나를 드러내고 있느냐. 풍랑이 무섭다고 비명만 지르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 믿음의 닻을 나에게 내리고 있느냐.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상황 가운데 너희 교회는 비명만 지르고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그 믿음의 닻을 내리고 있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풍랑이 멈추지 않는 이 세상, 빛을 들고 세상 속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 주님, 저의 믿음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